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가 2일 가석방됐습니다. 올메르트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징역 27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올해 71살인 올메르트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아무 말 없이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형기의 약 3분의 2를 복역했습니다. 올메르트 전 총리는 예루살렘 시장 재임 시절 논란이 많았던 부동산 개발 계획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4년에 기소됐습니다. 올메르트 전 총리는 총리에서 수인으로 전락한 것이 고통스럽고 이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04년 미국 아나폴리스 회동에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을 재개해 국제적으로 큰 칭송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소재 타리르 광장에서 2일 차량에 탑재된 자살 폭탄이 터져 적어도 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고 시리아 국영 텔레비전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근거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사망자 수가 12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경찰은 차량 폭탄 공격을 시도하려던 사람 3명을 추적해 이 가운데 2명을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텔레비전 방송은 불에 탄 차량 2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용의자가 추적을 피해 시내로 들어가 자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조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는 수도 다마스쿠스는 정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으로 약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브라질 경찰이 지난 30년 동안 처벌을 피한 악명 높은 마약왕 루이스 카를루스 다 호샤를 브라질 서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하얀 머리라는 별명을 가진 호샤가 체포되지 않으려고 성형수술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사법 당국은 호샤를 국제 코카인 밀매 조직의 두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호샤의 조직이 볼리비아와 페루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코카인을 만들어 이를 미국과 유럽에 팔았다고 전했습니다. 호샤의 조직은 매달 코카인 약 5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브라질 사법 당국은 농장, 비행기, 부동산 등 호샤의 재산 약 1천만 달러어치를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추가로 호샤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북서부 바르키시메토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졌다고 베네수엘라 관리들이 1일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6월 30일 바르키시메토시에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상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시위 과정에서 적어도 83명이 숨졌습니다. 관련 당국은 또 1,00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1일에도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반정부 시위대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중요한 투표를 취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의회의 기능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실시와 생필품 부족을 해결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걸프 나라들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동 나라 카타르가 이들 나라의 요구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셰이크 알타니 카타르 외교부 장관은 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 등 카타르와 국교를 단절한 나라들의 요구가 협상이 아닌 거절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는 카타르의 주권을 훼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걸프 지역 아랍권 나라들은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외교 관계를 끊고 카타르로 들어가는 항로를 봉쇄한 바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맡은 쿠웨이트는 카타르 내 터키 군 기지와 알자지라 방송 폐쇄 등 요구 조건을 담은 아랍권 나라들의 최후 통첩을 최근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북부 지방은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함경남도, 평안남도에 5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고 3일까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관련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동맹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기업과 거래한 중국 단둥은행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미흡한 데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오전에 11시께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우선 두 정상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실까요?
Melania and I are honored to welcome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and his lovely wife, Madam Kim, to the White House. Mr. President, let me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네, 지금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공동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그 정상회담의 의의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지 우선 그 전반적인 그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윤국한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 한국과 미국은 사실 가장 가까운 동맹이고요. 또 북한 핵 문제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우방국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사실 취임한 지 이제 갓 두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외국 정상으로는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전하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갖자라는 그런 그 서로의 소통이 있었던 상대였고요. 네. 두 나라가 과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굳건한 동맹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냐 이런 부분들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두 대통령들이 이제 각각 취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적어도 4년 이상을 이제 두 정상이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계기에 만나서 미한 동맹관계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나가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만남에서 두 정상이 우위를 다지고 또 흔히 말하는 케미라고 하죠. 두 사람이 뭔가 의기투합하는 네. 이런 현안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간에 거친 워싱턴 방문 중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첫 번째로는 환영 만찬 자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상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통해서 두 차례 만났는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상호 우위를 다지고 또 신뢰 관계를 다졌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세부적인 사안들은 여러 차례 고위급 차원에서 또는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해나가겠지만 최정상급에서의 어떤 조율에 있어서는 일단 좋은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난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30일 날은 이제 정상회담을 갖고 또 기자들과 만나고 했는데 그동안의 그 주요 과정이라고 할까요? 문 대통령이 어디 어디를 지금 그동안에 방문했고 또 누구를 만났는지 간단히 최원기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워싱턴 시간으로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워싱턴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자마자 그 워싱턴 외곽에 그 해병 퀀티코라고 해병대 기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그 최근 새겨진 그 장진호 기념비가 있습니다. 네. 아, 장진호 기념비에 가서 그 헌화를 하고 그 연설을 했고요. 여기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그 아, 장진호 전투 또 당시에 그 흥남 그 철수가 없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네. 이어서 미 상공회의소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 연설을 하면서 그 아,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마 그 미국의 기업인들이 북한에 그 투자할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이어서는 미 의회 그 상하원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 북한 문제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문제 또 한미 그 경제 FTA 자유무역 협정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29일과 30일 아 이틀에 걸쳐서 첫날 29일 날은 저녁에 그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그 만찬에 참석을 했고요. 아 이어서 아 30일 날 오전에 단독 또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30일 그 미국 시간으로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그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그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만남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 정상회담을 갖기 앞서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몇 가지 큰 것들이 있는데 자, 우선 이 동맹 관계 쪽부터 좀 살펴보죠. 지금까지 그 두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동맹 관계에 관한 그 어떤 언급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 한미 동맹,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기본적으로 아,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예,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아, 관련해서 아, 사실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아, 그 일각에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접근 네. 그리고 아울러서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그 불협화음이 나면서 동맹관계에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지적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앞서서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미국 매체들과의 잇따른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드 문제 여기에 대한 미국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을 했고요. 네. 또 북한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네. 워싱턴에 도착해서도 장진호 전투 기념비 그리고 또 워싱턴 그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방문해서 네. 헌화하는 것으로 미국 사람들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갖는 그런 데 상당히 부응하는 노력을 했고요. 네. 또 실제로 우위를 다지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의회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네. 미국 조야에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맹 관계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라도 해소하려고 네.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방금 그 핵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핵 문제가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됐는지 최원기 기자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서 백악관에서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그 북한 핵 문제를 집중 논의했는데요. 이번에 그 미한 두 나라 정상이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나온 언급을 좀 정리해 보면요. 약 서너 가지가 이제 눈에 띕니다. 첫째는 그 북한의 핵 개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핵 문제를 정책의 그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북 제재 압박과 대화를 병행 추진한다. 또 이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또 그 북한 문제를 힘에 기반한 외교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하더라도 북한을 최대한 압박을 해서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그런 대화 이런 쪽에서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보면 약간의 그 강조점 차이가 그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 나온 그 언급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압박 이것을 상당히 강조한 이런 게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로 좀 그거보다는 그 단계적 포괄적 그 접근 이 방식을 그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그 앞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워싱턴에 오기 전에 북한이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면 북한과 그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나 이것이 관심사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미한 양국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그 어떤 대북 정책이나 전술적인 차원을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미한 그 두 정상의 그 첫 번째 얼굴을 맞댄 그 상견례 거기 때문에 큰 문제 또 비핵화 전략적인 차원의 큰 문제를 다루고 이런 세부적인 실무 그 사드라든가 이런 작은 문제는 실무진에 맡기고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미국과 한국 간의 고위 전략적 협의체를 가동해서 해결하는 이런 선에서 아마 합의를 본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사드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게 뭐 논의가 됐다든지 또 이렇게 발표할 때 두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없었는데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사실 사드 문제는 정상회담에 앞서서 특히 그 한국 정부가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미국 조야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의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네.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 말하자면 법률적인 그 맥락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사드 배치를 지연하거나 철회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미국 조야에서 이런 의구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것이 사드 배치는 그 환경 영향 평가가 철회나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정상 수준에서는 공동 성명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서 최은 기자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언론 발표문에서 한 언급들은 주목을 할 만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 미국과 한국이 제재와 대화를 활용해서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
네네.
이 부분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단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시험을 동결하고 이걸 토대로 대화를 시작한다. 말하자면 대화의 입구를 동결로 잡고
네네.
그래서 단계적인 접근이라고 했었고요.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핵화의 본격 논의가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말하자면 평화협정 문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외교관계 정상화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런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부분인데요.
네.
문 대통령이 공동 성명에서 언론 발표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지 양국이 이것이 상당히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나왔습니다. 방위비 문제의 양측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예, 그 방위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주한미군의 공정한 부담을 나눠가져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한국 정부가 절반 이상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많은 몫을 떠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미국 내에서는 분명히 있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당국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언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론 그 발표를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정례적으로 두 나라가 다시 재조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입장을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두 나라가 상당히 긴 협상을 통해서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북핵 문제 또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떤 그 의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 교역 문제가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 교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최원기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그 미한 그 자유무역협정 FTA 문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12년 3월 그 체결이 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그 양측이 서로 그 자동차 또 미국산 농산물 또 한국의 뭐 TV 이런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 그 관세를 낮췄기 때문에요. 양국 간의 그 무역 거래량이 약 100억 달러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제계들은 좋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그 이런 그 자유무역 협정에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난 4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그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하거나 종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그 입장을 반영해서 30일 날 그 기자회견 백악관 그 로즈가든에서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그 재협상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또 한미 동맹 문제는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날 또 전전날 그 발언을 쭉 보면요. 아마 한국 측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 종료나 수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나온 발언을 보면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문제에 있어서 상품 교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뭐 철강 뭐 가전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저 일종의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 말고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한국 사람들이 미국 많이 여행하면서 이제 네. 돈을 많이 쓰고요.
네.
또 하나 상당히 많은 유학생들이 또 미국에서 수만 명이 대학, 초중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돈이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서는 이런 서비스 문제까지 다 합치면 한국과 미국 간에는 대체적으로 균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역시 미국 측에서는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측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한미 양국 간의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언급이 된 건 분명하고요. 아마 양측의 그 경제 담당자들이 앞으로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후에 가진 그 기자들과의 그 대화에서는 대화라기보다는 이제 발표 성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한국민들의 어떤 그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또 찬사를 보내고 문 대통령은 또 덕담들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앞서의 생각이 이번에 만나보니까 그 사실인 것으로 다시 느끼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러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 좀 많이 친분이 돈독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사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많은 준비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많은 여러 가지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나 그 악수와 관련해서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제 이 말하자면 개인적인 성향이 호불호를 좀 분명히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호주 그 총리와는 대화 중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라는 네.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네. 또 상당히 그 도발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가령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현안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견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관측을 했었지만 막상 만나서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 신뢰를 갖게 됐다라고 네. 하면서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를 초기에 유지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흔히 케미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자세하게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위를 좀 공고히 하는데
네.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차례 그 만남과 관련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적어도 겉으로는 두 정상이 상당히 흔쾌하게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활짝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환영 만찬을 한 29일 저녁이었죠.
네.
환영 만찬을 하고 이제 배웅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와서는 다시 3층에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네.
트리티 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사적인 공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가서 보라고
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여 분 동안 사진도 찍어보라 그러고 또 설명도 하고 하면서 그 보통 잘 공개하지 않는 그 3층에 네. 트리티 룸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그 링컨 대통령의
네, 네.
그 연설문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상당히 그 호감을 갖고 그 예우를 베푸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문 대통령의 이번 워싱턴 방문은 공식 실무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환영 만찬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네네.
환영 만찬은 사실은 국빈 방문에서 있는 것이고요.
네네.
보통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나라 그 한 5개월간의 그 집권 기간에 여러 나라 정상들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환영 만찬을 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 또 그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분이라는
네.
그런 것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원기 기자가 보기에는 29일 저녁 만찬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저녁 만찬이 그 저도 TV로 봤는데요.
네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대통령이 그 나란히 그 똑같은 색깔 파란색 넥타이를 네. 그 네. 메고 참석을 했는데요.
네.
뭐 양측에 뭐 실무진이 아마 조정을 했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양 그거 자체가 그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미국과 한국 간의 어쨌든 우위 관계, 동맹 관계, 그 굳건함을 보여준 하나의 작은 상징이고요. 또 하나 그 재밌게 생각했던 건 이번 그 만찬에서 비빔밥이 그 메뉴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비빔밥은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
네.
또 동맹국의 대통령이 오니까 백악관에서 한국의 그 비빔밥을 대접을 한 것은 그만큼 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환영하는 뜻에서 세심하게 마음을 쓴다 이런 것을 하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넥타이 색깔도 그렇고 또 그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세심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영부인도 이 옷이 또 좀 파란색이어서요. 다 이렇게 일치가 되는 그런 색깔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은 미 의회도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이 상하원 지도부를 각각 별도로 만나서
네.
상당히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그 상하원 지도부를 각각 만나면서 결국은 워싱턴 조야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의 그 진보 정권, 그렇죠? 아,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아, 그 의원들이라든지 정치 관계 인사들을 네. 설득하고 또 자신의 그래서 아, 대북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는 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아, 확연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지도부 면담에서는 의원들로부터 사실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사드는 아, 동맹의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제재는 또 대화는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구상을 듣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성실하게 그리고 자세히 답변하는 것으로서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아도 좋다.
네.
사드는 그런 맥락에서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완곡하게나마 분명히 밝힌 것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이번에 그 오토 원비어에 관한 그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했는데 그 오토 원비어에 대한 그 언급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최원기 기자가 좀 해주실까요?
네. 오토 원비어는 아시겠지만 뭐 지난 그 1월 초죠. 그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호텔에서 무슨 그 북한의 그 선전 포스터를 훔쳤다고 해서 15년 교화형 무슨 반체제 혐의로 교화형을 받은 그 미국의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체포되고 그 복역을 하던 중에 갑자기 무슨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요. 17개월간 그러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그 엿새 만에 그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아직도 굉장히 그 격앙된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건인데요. 이번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날 그 백악관에서 그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토 원비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유족에게 다시 한번 그 위로와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그 과거에 그 인권 변호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곳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동시에 바로 그 국민을 지키는 것이 그 국가의 그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그 인권 상황 개선 이런 것을 그 촉구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오토 원비어 가족과 미국민한테 그 위로의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그런 그 인사를 하는 것도 또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 맥락에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독재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수백만 명을 고통을 겪게 하고 또 굶주려 죽게 만들고 있는
네.
그런 정권이라고 하면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도
네.
이 원비어 씨가 이번에 북한에서 말하자면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서 엿새 만에
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연계해서 북한의 말하자면 끔찍한 그런 인권 실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 회견 초기에도 서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잔혹한 정권으로부터의 위협에
네.
지금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의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 또 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인식을 분명히 보여줬고요.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 여러 각국이 제재를 강화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언급을 했고요. 또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대화를 병행하면서 단계적 포괄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과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상당히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언론 발표에서는 또 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금년 내로 또 그리고 방문하겠다는 또 그런 그 약속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도 밝혔습니다. 아,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이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지난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BDA 은행에 대한 제재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 이 제재를 한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 정부가 그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그 단둥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단둥은행은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은행이 북한과의 그 어떤 거래를 하지 않냐 이런 그 의구심 섞인 그 눈초리가 많았는데요. 미 재무부 그 금융범죄단속반이 29일 날 내렸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중간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서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고 미 금융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산망이죠. 금융 전산망 접근을 차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을 상기시켰는데요.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어떤 북한 기업과도 사업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합의를 했었는데요. 이 같은 조치에 따라서 이 그 제재를 한 거고요. 다만 이 같은 것은 그 지난 그 2005년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영어로 BDA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자금 그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해서 당시에 그 상당히 그 많은 그 언론 보도가 되고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거와 비슷한 조치를 이번에도 다시 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에 이제 그 제재를 가한다, 타격을 좀 받게 하겠다 그런 것인데 실제로 지난번에 방코 델타 아시아는 상당히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접근했다고들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 것도 그러면 그때와 같은 그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BDA와 같은 맥락의 제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였습니다. 그 미국 재무부가 그 마카오 소재 BDA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것이 2005년 9월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미국 정부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자금 세탁 그리고 불법 말하자면 금융활동과 관련해서 그 우려 대상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그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이것이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파급 효과를 가졌습니다.
네.
그 우려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서 북한 정권의 그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거래를 하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또 미국의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말하자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그치지 않고 금융계 상당히 전반에 그 북한에 대한 활동을 제재하고 중지시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내게 된 것이었는데요.
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네.
단둥은행이 바로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기업들과 거래 활동을 통해서 편의를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한 것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단둥은행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은행들이 말하자면 그 관계를 중단하고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것이 파급 효과를 낼 것이다.
네.
그런 맥락에서 그 말하자면 BDA 같은 효과를 금융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제 어려움을 주자는 건데 은행은 중국 은행입니다. 그 중국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중국 정부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취텐카이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미국 정부의 조처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4월 달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리고 특정 국가가 미국이죠. 이 경우에는 특정 국가가 자국 법에 따라서 중국의 기업들이나 어떤 단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마치 지난 4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으로 일종의 밀월 관계가 형성됐었던 미중 관계가 이제 그야말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공조 협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그 제재가 이뤄진 배경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1차적 목적 외에도 중국 정부가 그동안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 정부는 중국의 그런 맥락에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보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최근에 그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중국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강등을 했고요. 또 타이완에다가는 14억 달러에 달하는 그 무기를 판매하기로 승인을 해서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미한 동맹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소식,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기업과 거래한 중국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나에게 오카리나라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조력자.
한국에 산 지 10년째인 탈북 청년 김명 씨는 오카리나 연주가입니다.
저는 오카리나 연주자 김명이고요. 탈북 청년입니다. 5살 때 97년도에 넘어와서 중국에서 약 7년 정도 살다가
태어난 곳은 평안북도 구장, 자란 곳은 중국의 어느 마을. 12살 때 중국 땅을 넘어 몽골로 가려다 엄마와 헤어져 북한 수용소까지 끌려갔고,
엄마를 만나야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탈북하는 과정에서 엄마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 번의 탈북 시도 끝에 중국 단동항을 떠나는 배를 타고 한국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맨날 꿈꾸고 혼자서 진짜 편지 쓰고 진짜 많이 그리웠거든요. 근데 네, 정작 만났는데 멍해지더라고요.
엄마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고등학생의 교복을 입은 지 얼마 안 돼 벗어던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곱하기 나누기 곱셈 나누기 여기까지밖에 못했 던 저라서 너무너무나 생소하더라고요.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 대신에 여행하고 경험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김명 씨.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공부했던 대안학교에서 처음 들었던 오카리나 소리에 반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며 살지, 어떻게 살면 좋을지
여러 직업을 탐방하던 길에도 늘 오카리나가 함께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오카리나의 매력은 누구도 낼 수 없는 저만의 또 감성적인 소리가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오카리나한테 담아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참 애절하다, 뭐 구슬프다 이런 식으로 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에도 오카리나.
아, 네, 요거는 뭐 그냥 악세사리.
여기도 오카리나.
네.
아, 오카리나 이렇게 종류가 많나요?
다른 가방이 더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오카리나가 몇 대라고
얘기하나요? 약 한 뭐 한 2, 300개 정도 됩니다.
한국 생활 10년 동안 꾸준히 모아왔다는 수백 개의 오카리나가 김명 씨의 애지중지 재산입니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제작에 좀 관심이 있어갖고 이것저것 막 만들어 보다 보니까 좀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오카리나 300개?
뭐 2, 300개 정도 됩니다.
2, 300개. 네, 네. 10년 만에 오카리나. 네. 두세 개가 아니고 2, 300개.
오카리나 연주만 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맑고 청아하고 신비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오카리나의 장인이 되고 싶다는 김명씨.
제가 오카리나 연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뭐 한스러운 표현이나 뭐 신나는 것에 있어서 뭐 이런 연주하는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그 북한에서 그 수모를 당했던 감옥에서 힘들었던 시절들과 고모 할머니한테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과 한국에 와서 내가 자본주의라는 사회를 겪어야만 했었던 그런 시절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런 뭐랄까요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오카리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감성뿐 아니라 음악가로서의 기본을 다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학력적인 스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그 면에서는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를 이제 다니고 또 어떤 스펙을 쌓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는 용기를 갖고 뭐 도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그대로 낼 수 있을지, 그 감정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따라하고 연구하고 끝없이 연습하면서 깨달은 김명 씨만의 비결이었습니다.
글쎄요, 테크니션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제가 명함을 못 내밀어요. 왜냐하면 저는 단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고 사실 빠른 연주곡들을 제가 선호하는 편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곡들을 좀 연마를 안 했고 하지만 개성적인 면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김명하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아 김명하면 아 참 감성적인 친구 또 그런 뭐랄까요 구슬픈 음악 그런 쪽에서는 아주 내가 어떠한 멜로디를 곱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제가 혼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마 진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한국에서 오카리나라고 하면 최고로 꼽히는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 김준우 교수였습니다.
뭐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이 친구가 활동하는 거를 봤고요. 그냥 오카리나 뭐 탈북을 했는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SNS 상에서 그거를 이제 들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좀 배우고 싶다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아, 뭔가 이렇게 좀 발전을 원하고 도약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또 좀 체계적인 거를 배우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김준우 교수도 북한에서 왔다는 남다른 이력의 김명 씨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재능은 많지만 여러 방면으로 익히고 다듬어야 할 것이 많았던 김명 씨를 한번 가르쳐 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음악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게 필요해요.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음악이라는 직업으로 해서, 이 오카리나라는 걸 통해서. 근데 그거를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또 자기가 알고 있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또 티칭 방법도 습득을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연주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좀 많이 아쉽죠.
김준우 교수는 음악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해 기본적인 공부부터 시작하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명 씨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대학 대신에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워낙 또 재능과 끼가 있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 혼자서 그런 생각도 해요. 워낙 학비가 비싸고 또 그거 학비뿐만 아니라 또 생활비며 뭐 숙식비며 사람을 상대할 때 뭐 이렇게 뭐 담은 이런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게 밥값보다 더 비싸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처음부터 대학 대신에 사회생활을 선택했던 이유 그대로였습니다. 현실적인 한계.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경험적 판단과 체계적인 음악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들을 하려면 대신대학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이것을 밟아 나가고 또 졸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30대 중반 되잖아요. 그럼 졸업하면은 그때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시간이 너무 걸릴까?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고 너무너무나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저를 이제 가꾸어 나가고 싶은 그런 방향도 있었지만 선생님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명 씨는 지금도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오카리나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는 연주를 하고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탈북자 김명 씨를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다치 않고 25년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 소리를 내는 오카리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왔죠.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지금쯤 뭐 어떻게 됐을지는 뭐 군대가 있겠죠. 군대에서 열심히 삽질하고 있겠죠.
마음 고생, 몸 고생도 많았지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김명 씨.
제가 찾은 자유는
한국에 와서
음악을 통해서 힐링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들어요. 뭐 음악을 하면서 많이 힘든 적도 있고 즐거웠던 적도 참 많지만 음악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힐링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오카리나를 연주할 때마다 나 스스로한테 위로를 해주고 또 앞으로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라는 이런 꿈을 비전을 줬거든요. 예, 오카리나가.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전해줄 수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곳곳을 다니며 어린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펼쳐놓는다는 25년 동안의 파란만장 인생 이야기에
내 스스로가 나를 모른다면은 그 경험을 하면은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뭐를 잘 하는지를 알아야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뭔가를 또 탄생시키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만약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 보석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내고 싶다면 나를 아끼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원석은 참 보기에는 아름답고 진열 때 이렇게 올려놓으면 참 보기 좋아요. 아름답고. 하지만 그냥 아름다운 것에서 끝이거든요. 근데 이 원석을 얼마나 가꾸고 다듬고 그 공정들과 세련되게 각도를 깎아서 보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월등하게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석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치면 보석으로 만들어서 진짜 멋있는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깎아놨을 때는 그 다이아몬드가 몇 억, 몇십억, 몇천억의 가치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멋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지만 제 스스로는 참 고되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초고 누구도 도전해보지 못한 길이니까 그만큼 또 힘들고 넘어야 할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목표는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꼭 북한에 가서 내가 이 북한 동포들한테 음악적으로 이제 오카리나를 통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달란트가 오카리나 연주다 보니까 이 연주로 사람들한테 힐링을 해드리고 또 치유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고향 사람들에게 오카리나 소리로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고 싶다는 평안북도 구장의 고향인 김명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